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좀 알려진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를 원해요. 어느 한국 시골의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중에 두 집사님이 있는데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두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참 좋은 관계에 있는 그 두 집사님 가운데에 이 집사님께서 사고를 당해서 걷지 못하는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 마음에 그 김 집사님은 참 휠체어를 가지고 가서 이 집사님을 태우고 교회 예배가 있는 날이면 그리고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참 정성껏 모시고 갔습니다. 시골길 그렇게 평탄한 길 아닌데 정성껏 모시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이 예배 때마다 행사 때마다 그 시골길을 휠체어에 태워서 모시고 가려니 가깝지도 않은 그 교회의 거리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망도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안 났나. 아 힘들다. 이거 꼭 나만 해야 하는가? 자꾸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참 엎침대 터친다고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시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은 모시러 갔습니다. 그래 한번 열심히 하던 거니까 끝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모시러 가고 우비를 입히고 자신도 우비를 입고 그렇게 밀고 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신이 용기를 냈지만 점점 김 집사님은 휠체어에 타고 있는 이 집사님의 뒤통수가 너무 밉습니다. 왜 빨리 낫지는 않아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 비가 오니 진창이 되어서 휠체어를 끄는데 너무 힘들고 원망이 됩니다. 온갖 원망이 다 오고 교회 아무개 집사, 저무개 집사 다 원망이 오고 지들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왜 나만 하게 놔두는 건가 목사님은 뭐 하시는 건가 뭐 온갖 원망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교회에 참 가까스로 다다라서 정말 신경질이 나서 교회의 문을 발로 뻥 차고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이렇게 또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합시다 하면서 기립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온갖 욕과 원망을 다하고 정말 짐짝을 끌듯 이 집사님을 끌고 와서 교회문을 뻥뻥 차고 너희들 다 죽었어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목사님과 교인들은 기립하여 박수로 김 집사님을 맞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시험이 들어 악한 마음을 품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분이 흘리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라는 그런 직분을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 고백을 한 이들에 의해 중에서 이렇게 집사 임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안수 집사가 있고 또 1년직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침례교는 모든 교인들의 직분 중에는 장로와 집사로 나누는데 장로는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외에 평신도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은 집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면 참 최고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많은 서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참 설이라고 설이라는 1년직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이르신 그러한 집사의 조건들 자격들을 우리는 순간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잘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월이 지나 4월이 되어서 1분기가 끝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집사로 이렇게 임명이 되시면서 각오하셨던 그런 사명감들, 그러한 어떤 충성된 그런 어떤 마음들 다시 한번 돌이키시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라는 그 말은요, 디아코니아라는 원어로 쓰였습니다. 디아코니아. 이 뜻은 뭐냐? 구제,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일관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자를 디아코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것을 적당한 말이 집사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만 보통 집사 그러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일들을 다반사를 정말 집주인 못지않게 집주인의 마음으로 총괄하고 섬기는 자들을 우리네는 원래 집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단어를 빌어다가 교회 안에서 참 교인들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주면서 초대교회에 세웠던 그런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집사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다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성경은 몇 군데에서 이런 집사의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집사의 조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합니까? 첫째는 성령, 둘째는 지혜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인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그 조건보다 저는 먼저 그것에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이라는 말이에요. 칭찬을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사회생활을 통해서 주변 분들이 여러분을 많이 칭찬하시는지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집사 후보로 계실 분도 후보생들도 계시고 이제 집사로서 사역하시고 헌신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칭찬 듣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원망과 시비의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목사님께서 참 은퇴하시는 날 그 교회에 참 장로님들 혹은 안수집사님들을 세워놓으시고 이분들에게 은혜를 입은 분들이 있으면 뒤어서 줄을 서십시오 한국말로 줄을 서시오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 혹은 안수집사님들 뒤에 그 참 은혜를 입고 참 존경한다는 분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분은 한 명도 뒤에 심지어 그분의 부인도 그 뒤에 서지를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때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참 무릎 꿇고 회개하고 열심히 하여서 정말 후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그분들 뒤에 설 수 있게끔 하였다라는 그런 예를 우리는 참 알고 듣고 있지요.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때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보다 더 성공적인 그런 신앙의 삶, 그런 직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저 작년 그때 그대로 올해를 살아가고 내년도 올해처럼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살아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교회 보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성장하라는 그런 말씀과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저 작년에 했던 것만큼 오래 하고 올해 했던 것만큼 내년에 할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퇴보하고 우리의 인격도 사실은 고인물과 같이 썩는 냄새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침륜에 빠지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장하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점검하여서 그 말씀에 이르신 대로 우리의 직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서 자꾸 고칠 것은 고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직분의 삶, 교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 내가 엄지손을 thumbs up 정말 엄지손을 치켜 세우면서 이 사람은 최고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언제 봐도 반가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날마다 더해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정한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이르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상당히 친밀한 단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낯설지 않기를 원해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열매가 있는 열매의 의미는 뭐죠? 열매의 의미는 뭡니까? 열매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나도 먹고 자기도 먹고 맛있는 정말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였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타낼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한 일 예를 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를 통해 희락의 성령의 열매가 화평의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자비의 양선의 충성의 온유의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많이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내 가운데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속에 정말 불처럼 일어나고 끊이지 않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실행하였더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 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사랑이 많다고 아무리 외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나에게 사랑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사람의 인격으로 사람의 지혜로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나도 한번 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열정이 우리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가운데에 정말 원수될 자를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적들, 이런 역사들 바로 이것이 정말 성령의 사랑의 열매요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잔꾀를 의미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잔꾀를 부리는 분들은 눈을 보고 얘기를 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눈동자가 흔들려요. 대개의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려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눈짓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눈짓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지혜를 내어서 깜쪽같이 그런 속이는 그런 말을 해도요, 잔꾀에 의한 말을 해도요, 여러분들 그 눈이 흔들리고 많은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 첩보원들은 그거 훈련한다고 그러죠. 앞으로 제 눈 안 보려고 하시진 마시고 그냥 보세요. 제가 대충 보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제 비밀까지 말을 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경험, 누군가가 알려준 그런 잔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연구하고 골몰하고 뭐 이래서 아하 무릎을 친 것도요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한국의 사기꾼들 평균 IQ가 경찰들이 조사했더니 130이래요 이건 서울대생 IQ도 높아요. 한국의 사기꾼들 모아놓으면 서울대생들보다 머리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분들 잘 되나요? 인생들이 잘 안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참 아주 희한한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어느 집 분의 그 처남들이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27억이나 벌었답니다.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대요. 그것을 매형에게 맡기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돈 현금 따발을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서 은행에 놓으면 조사 들어오니까 자기 마늘밭에다가 검은 봉지에 넣어갖고는 그냥 여기저기 묻어놨다는 거예요. 몇 억씩 몇 억씩. 근데 그 돈이 참 자기 밭에 묻혀 있으니, 이건 뭐 성경적인 얘기도 아니고 말이죠. 농부가 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뭐 가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참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밭에 돈이 있으니 이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생활비로 몇 억을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처남들이 풀려날 날은 다가오고 이걸 어떻게 감춰야 되겠는데, 속여야 되겠는데 한다는 것이, 아, 그 돈을 불도저를 참 하는 기사를 불러서 그 땅을 파서 그 돈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그분을 시켜서 이게 팠어요. 파다가는 갑자기 어이구 돈이 없어졌네 하고는 그 기사한테 덮어 씌운 거예요. 네가 가져갔지. 그러니까 이 불도저 기사가 화가 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 들어서 다 파버렸습니다. 가긴 어딜 가고 다 있지. 그래서는 그분이 쇠고랑을 차고 범죄로 번 돈을 은닉했으니까 그거 굉장하거든요. 은닉죄는요,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이 여러분 형량이 높겠어요? 망본 사람이 형량이 높겠어요? 보통은 도둑질한 사람이 형량이 높을 것 같지요. 망본 사람이 형량이 더 높아요. 은닉죄가 굉장히 큰 겁니다. 죄를 방관하는 거 세상에서도 참 큰 죄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아무리 참 그 기가 막힌 일을 통해서 해도 발각되게 있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충만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지혜대로 했습니다만 부인 뺏길 뻔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대로 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파고드는 여러 가지의 그런 잔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러한 비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이 땅에 내려놔야 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정말 사람들이 진정으로 박수를 칠 수 있는 감동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누가 내 조상 붙여 내려오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한 방법이요 감동이 있으며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을 또 교인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사도행전 6장 말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또 집사의 조건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고 하니 단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정해야 한다. 이것은 겉으로만의 어떤 단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의 단정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단정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영적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순결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경건의 일기를 연습할 때에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단정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목적을 삼는 그런 영적으로 단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스스로를 단정하지 않으시면 이런 영적인 단정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꾸며들려고 해도 회철한 무덤처럼 언젠가는 그 속에서 냄새나는 그런 시체의 무덤의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영적으로 단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것들, 냄새나는 것들, 죄악의 것들을 상상하고 품고 본능적으로 그런 것에 끌려가는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지옥으로 꺼져갈 생명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감출 수 있고 꾸며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방의 생물체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감찰하시는 분이요 말세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유리바다의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이실 우리 예수님인 것을 알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순결을 날마다 지키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영적인 단정을 여러분 이루셔서 훌륭하신 그런 집사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하는 그것이 집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는 말이 양심을 치고 그분의 기도를 들을 때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분의 헌신을 볼 때에 나도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 바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적인 단정함이 있는 그러한 집사 그런 교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육적으로도 단정해야 합니다. 육적으로 단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또 예의가 바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람들의 삶의 어떤 삶 속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참 30년, 40년 지기 친구들이 많으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한 교회를 3, 40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 일인지 찾아보기 드문 그런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자주 보다 보면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순이와 영숙이가 만났어도 김집사와 이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순이와 영숙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김집사와 이집사의 모습이 앞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끼리의 신앙적 에티켓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단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사적으로는 친구가 되며 언니와 동생으로 혹은 형님과 동생으로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보시면 형제 아무개여, 자매 아무개여, 목사나 장로 아무개여라고 불렀지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 영적인 아비라는 표현은 있지만은 형제 아무개여, 자매 아무개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요, 집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누구라고 불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을 통해서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가정의 아들이요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서른 살을 먹더니 갑자기 공생의 길, 곧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적을 베풀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는 고향과 같은 그런 나사렛에 와서 그 일을 행하려고 했으나 동생이 와서 말립니다. 형님! 형님이 자꾸 그러니까 창피해 죽겠어요. 형님이 미쳤다고 합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누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선생님 혹은 메시아 이렇게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님 그랬어요. 나사렛이니까 시골이니까 사투리 썼겠지. 형님 안 그러고 형님 그러지 마이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남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창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이적을 행했다고요? 안 행했다고요?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름이 순이고 영숙이고 우리의 이름이 철수고 민국이고 윤태고 할지라도 이름 갖다 댈 이름이 없네. 우리 가족 이름 갖다 대야지. 그분이 김집사고 이집사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목사고 장로고 혹은 권사고 이런 직분을 어디에서든 받았거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하위의 순을 매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직업이 먼저입니까? 직분이 먼저입니까? 예, 당연히 직분이 먼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일이지 직업 다음에 직분으로 여겨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자비령 선교사들을 텐트 메이커 이렇게 미국 분들은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제 말씀 들으면 말씀에 이르신 대로 하면 그것이 수지맞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와 집사 간에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고 집사와 집사 간에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고 또 믿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지켜야 할 분명한 신앙인으로서의 에티켓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호 지키고 단정하게 행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 정말 칭찬받는 역사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까지도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뭐라고 돼 있어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에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우선시하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이르시기를 집사되는 분들은 일구이언하지 말아야 하고 남을 참소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구이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한 입으로 몇 말하는 것, 두 말하는 것.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진정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에 아주 놀라운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그냥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저 뒤에 우리 애기방에 스피커 켜있죠? 켜주세요. 막 간증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말씀을 간증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산이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막 절정의 순간에 이르는 순간 저 맨 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 사기꾼아, 내 돈 떼먹고 거기서 무슨 놈의 간증이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집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은혜 받았을까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신 뒤에 떠나갈 때도 그렇지만 떠나가서도 전화를 자꾸만 하십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 됐습니다. 떠나가실 때도 그렇고 떠나가신 후에 전화를 하실 때도 그렇고 됐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잘 사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려도 한때 그렇게 계속 연락을 주시고 그랬던 분이 개 중에 계셔요. 그분이 왜 그럴까요? 그 예화를 나하고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그 예화를 나누면서 서로 웃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헤어지려니까 그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제가 그분 집회에 참여했다가 당신 말이야 옛날에 나 괴롭게 했지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러셨는지 저 그렇게는 안 해요. 제가 그렇게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린 사람이 발 뻗고 잡니까?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잡니까? 많이 맞아보셨군요. 때리지 마세요. 일구이언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안 보겠지 그러면서 일구이언하는 거 하나님 그거 참 좋아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구이언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더라도 그 순간 정말 창피를 당한 한이 있더라도 거저 진실을 말하고 참된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사의 자격을 할 수 있는 자요 남을 섬길 수 있는 자요 정말 그러한 자가 또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참소하지 말라고 했어요. 참소는 뭐가 참소라고 그랬어요?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낮추는 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가깝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중매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람을 참소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죠. 비방하고 낮추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 잠언에 이르신 말대로 이 혀 끝에 남을 참소하고 비방할 때 우리의 혀가 뭐 하다고요? 달어. 너무 달어. 참소하는 말은 넘어갈 때 너무나 달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에딕션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꾸며낸 말인데도 꾸며낸 말인지도 모르고 진실로 알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기꾼들에게 나타나는 또 현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참소하지 아니하고 위로와 격려와 감동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보면 알아요. 참소를 많이 한 분들 눈을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 눈이 할렐루야 해. 근데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눈이 참 은혜 받아서 이렇게 내려가서 아멘 하고 있습니다. 눈 좀 보겠어요 지금. 또 피하지 마세요. 전 몰라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우리 딸내미가 그러는데 우리 딸내미 눈을 보고 뭐 학교 애들이 놀렸다는데 이렇게 놀렸대요. 위로 올라가면 차이니즈? 옆으로 가면 코리안, 축 처지면 재패니즈 그랬다는데 제가 뭐 중국분들 상대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놀리는 말처럼 드릴까봐 꼭 그것은 옳지 않고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칭찬하면 그게 오히려 더 입에 달지 않던가요? 그게 더 뿌듯하지 않던가요? 격려하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입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옆에 고래에게 칭찬 좀 해주세요.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또 다음에 보면 더러운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되겠습니다. 더러운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게 분명히 잘못된 이익인 것을 알면서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래서는 안 되고요. 바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인 줄로 아는데 무엇 때문에 술술을 써서 더러운 일을 추구하겠습니까? 세상 밖에서 더러운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런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히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재정이 살찌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재정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양심은 보여서 뭐 이렇게 목욕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깨끗한 양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양심. 회개한 양심이어야 돼요. 회개한 양심.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 짓지 않는 양심.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몰래 또 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한 양심이 아닙니다. 그건 후회한 양심이에요. 회개한 양심,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 그런 양심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어떤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한 양심 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했습니까? 멀리 도망갔습니까? 숨고 도망했어요. 핑계했어요. 죄가 죄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을 때에 그 즉시 다메섹 회당에 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그 도에 복종시키고 굴복시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회개한 양심 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사생활 하시면서 직분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온다고요? 회개한 양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한을 품고 미워했던 것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하십시오.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못했던 그 욕심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주님 앞에 드리고도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그 이상한 심리에 빠져서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해놓고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 대지 말아야 할 것은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품지 말아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말, 이 모든 주님이 금하신 것들,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하는 것은 하는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참으로 아름다운 진리를 쫓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또 하나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다운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기름진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는 목사처럼 엄마는 정말 기도의 그러한 용장들처럼 되어져서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종의 집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비교적 긴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가정과 삶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